창세기 14번 메시지 두 나무.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선악 지식의 나무가 사탄을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나무의 내용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이며 그것의 본성과 결과가 다 사망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무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원칙, 독립.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칙을 안다면 지식나무의 원칙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원칙이 생명나무의 원칙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지이고 지식나무의 원칙은 독립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나무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행하는 모든 것은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과 독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독립은 사망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독립된다면 우리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독립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흐르는 신성한 정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절연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막대한 차원을 가진 발전소가 있고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합당하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위치에 절연체가 끼어 있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그 절연체는 전기의 흐름을 단절시킵니다. 종이처럼 얇은 절연체라도 흐름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독립은 영적인 절연체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당신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전기가 아무리 오랫동안 통했더라도 절연체 없이 전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체험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영을 사용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결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결코 독립하지 마십시오. 단 1초만 독립해도 죽습니다. 두 원칙을 깨달음. 생명나무의 원칙과 선악 지식나무의 원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고 적극적인 모든 것들은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첫째 노선을 지식노선이라고 부르고 둘째 노선을 생명노선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노선을 따라간다면 두 노선들은 우리를 성경 전체로 인도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지식나무를 먹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후손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처음으로 인간 문화가 발명되었으며 이 문화는 노아 시대의 부패한 세상이 될 때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각각 다른 종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인간 문화인 바벨탑과 바벨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타락한 종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들에 의해 우리는 두 노선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생명 노선은 타락되었다가 회복된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집니다. 이 생명 노선 안에서 우리는 노아의 장막과 아브라함의 장막과 성막과 성전을 봅니다. 지식 노선은 가인에게서 시작되어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지식 노선 안에는 에녹성과 바벨과 소돔과 바로의 쿠코성과 생명 노선 안에 있는 것들을 사로잡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에서도 똑같은 두 노선을 봅니다. 구약과 율법이 원래는 생명 노선 안에 있었지만 유대 종교인들이 그것들을 지식으로 대하여 지식 노선 안에 넣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지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지식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생명 노선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 노선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지식 노선 안에 있었고 교회는 생명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교회는 하락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성경 지식으로 멀어짐으로써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 노선 안에 있었지만 기독교는 지식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큰 종교적 바벨론이 될 것이며 세상 조직은 큰 정치적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큰 바벨론에는 두 면, 종교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이든지 큰 바벨론은 지식 노선의 절정입니다. 역대로 그리스도인들 중 이기는 자들은 생명 노선에서 지식 노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 노선이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 완성될 때까지 이 노선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큰 바벨론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모든 것들은 불의 강에 의해 불못 안으로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은 생명수의 강에 의해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불못의 반대는 물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끝에서 우리는 못과 성을 봅니다. 못은 지식 노선의 최종 완성인 목마르게 하는 불못입니다. 성은 생명 노선의 최종 완성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지식나무의 씨와 생명나무의 씨의 추수를 봅니다. 당신은 생명노선과 사망노선 중 어느 노선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은 또한 정직합니다. 반대로 사망은 강교합니다. 사망은 사망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은 다만 생명입니다. 그 내용, 본성, 결과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만 생명입니다. 그 내용, 본성, 결과가 다 생명입니다. 사망은 지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작은 아이들도 지식을 갈구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질문함으로써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람 안에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하나를 대답하면 아이들은 또 다른 여러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지식을 탐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식을 탐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좋은 단어이지만 지식의 배후에 지식의 저변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문자는 지식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마다 성경의 문자는 죽입니다. 종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도 죽일 수 있고 사망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사망은 많은 선한 것들 아래 숨겨져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장 선한 의도 아래에도 잠복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에 의해 죽임당해 왔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 아래 잠복해 있습니다. 사탄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이 악한 것들 뒤에 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도박장들은 현저하게 악하며 사망적입니다. 그러나 성당에 참석하는 것은 선하게 보이고 도박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소에 다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선한 것과 악한 것들 안에서 나타나고 퍼지기 때문에 외양만 다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은 강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노선에 있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생명 노선을 취해야 합니다. 주가 아는 말. 나는 아직 요한복음에서 두 나무에 관해 더 나누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사람의 많은 사례들이 주님께 지시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례가 종교와 가르침의 문제이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주 예수님은 어떤 사례에서도 결코 예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가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옳은 장소인가 틀린 장소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아니요라는 대답에 관련되는 것은 선악 지식의 나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 안에서 생수로 접촉하고 받을 때 이 경배는 생명나무의 온치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의 영향 안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주님의 대답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을 선악지식나무의 열매인 예 아니오나 옳은가 틀린가에 따라 평가하지만 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가르침을 얻으려고 주님께 접근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문제나 생각에 더해지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였으며 영 안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는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이 결코 예 아니요의 대답을 하지 않으셨음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무언가를 행하라고 청했을 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상황을 처리해 주기를 청했을 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요구를 멈추었을 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주님의 형제들은 그분에게 유대로 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잔치에 간 후에 그분 또한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을 때 그분은 나사로를 보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유대로 가기를 결정하셨으며 제자들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것을 보여줍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옳고 그름이나 예 아니요에서 해방되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선악지식나무를 거절하고 완전히 생명 안으로 오도록 훈련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죄인인 여자를 주님께 데려온 사례가 8장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명했다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 아니요의 대답을 하라고 주님께 강요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대답으로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그것이 율법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임을 계시합니다. 내가 전에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계속해서 직접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정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그의 지도였고 그의 방향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은 우리에게 생활하는 형식과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런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의 문제에 있어서 그 책들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담은 형식이나 방법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식나무에 속합니다.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종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없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이 종교입니다. 어떤 것은 생명과 지식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만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칙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삼각상황. 아담은 두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사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사람, 하나님, 사탄의 삼각상황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탄을 따르느냐는 전적으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삼각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사탄은 아담 밖에, 즉 동산에 있었지만 지금 그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또한 사람 밖에, 즉 동산에 계셨지만 지금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열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이 세 부분임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고 몸은 우리의 가장 밖의 부분입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의 주된 부분인 혼이 위치합니다. 타락한 결과 지식나무인 사탄이 사람의 육신 안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생명나무인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람의 외부에, 즉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는 육신 안에, 하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만이 거한다고 말한 것을 볼 것입니다. 죄는 사실상 사탄의 악한 본성입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은 악한 자인 사탄이 우리의 육신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하는 로마서 8장 16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당신의 혼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대표하고 당신의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사탄을 대표하며 당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 셋이 우리 안에서 삼각상황을 형성합니다. 이 삼각상황의 씨는 창세기 2장에서 뿌려졌고 이 씨의 성장은 로마서 8장에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는 두 나무의 나타남을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두 나무는 객관적이었으나 로마서 8장에서 두 나무는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무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에도 두 나무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지식나무를 뿌리 뽑으려 했지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내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로마서 8장에서 내 영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나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영의 법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두 법, 즉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안에 있는 두 나무의 두 원칙입니다. 나는 특히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일찍이 주님을 생명나무로 누리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체험이 많은 형제의 간증을 듣고 그들을 모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식나무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주님을 계속해서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연히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주님을 당신의 살아있는 근원이요 생명나무로 접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청년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할 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당신은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라고 당신을 격려하는 형제 자매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심,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의 첫 번째 방면, 즉 그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동산을 경작하라고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을 경작하는 이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 씨로서 뿌려졌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땅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생명나무는 우리 마음 안에 뿌린 씨이신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뜨리는 것이며 우리 안에서 꼭 생명의 성장을 위해 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맡기신 것은 사람이 자신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지고 부서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맡기심 외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땅을 경작해야 할 뿐 아니라 동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의 두 번째 방면, 즉 그분의 권위로 사탄을 처리함을 위하여 동산을 대적으로부터 지킬 것을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게는 땅을 경작함이 필요하고 지식나무로부터는 땅을 지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땅을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또한 우리를 점령하기 원함으로 우리는 지식나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명나무에게 여는 것입니다. 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식나무에게 닿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고하심, 금지.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금지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오직 그분을 접촉하여 생명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만져 사망을 얻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식나무를 만지지 말고 오직 생명나무를 만지라. 만일 내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내 생명을 가질 것이다. 만일 지식나무를 먹으면 너는 사탄을 받아들이고 사망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단지 명령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안에 두 근원, 즉 생명의 근원과 사망의 근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근원을 만지는가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지면 당신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탄을 만지면 당신은 사망의 근원을 가지게 되고 사망을 영접하게 됩니다.